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의 부조리한 측면을 또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마땅히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의한 법을 공포했으며 성결할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특히 가부와 고아를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지배층들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었습니다. 법의 목적이 공의와 정의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는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이러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가부가 사회적 약자들이며 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며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착취를 자행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회가 자비와 긍휼은 물론 도덕적 타락으로 정의도 없는 비정하고 불의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3절과 4절에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사회적 약자의 것을 약탈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날에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정과 불의를 일삼았던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연약한 백성에게 행했던 것처럼 긍휼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중 느헤미야 9장 23절을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25편 6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은혜 베풀 자나 긍휼이 여길 자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람에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성도들에게 타인을 특히 약자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동일하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긍휼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또한 그들의 권리를 빼앗으며 또 그들에게 있는 것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힘없고 소외된 자들에게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풀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우리 또한 긍휼이 여김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제 불순종의 길을 갔던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비참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4절 후반부입니다. 처참한 북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서도 본문은 반복해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 후에도 그 진노가 다 풀리지 않을 만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해 진노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주의 뜻을 멸시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오직 주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며 주의 뜻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신앙을 더욱 겸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에 하나의 도구를 드시는데 도구로서 앗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앗수르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앗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과 6절에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앗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 앗수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죄악을 저질렀음을 지적합니다. 그 말씀이 7절에 있는데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앗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앗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앗수르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문 나라들을 파괴하며 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앗수르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거침없이 파괴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신만의 제국을 세워나가려는 야망이 그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야욕과 욕망을 채우려는 아수르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도구로 사용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성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절대 권력자가 된 것 마냥 자신들의 힘과 또 자신들의 지혜로 능력으로 된 일이라 착각하는 그들의 교만한 모습이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아수르는 후에 바벨론을 위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또 이 아수르를 보면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나타내며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외면하고 배반하고 또 주의 뜻을 저버리며 자신들 뜻대로 살며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진노의 도구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나아가 주의 성도가 된 우리에게도 분명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구별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도로서 이제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두고두고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아스루 왕이 한 말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히 보면 자신감이 차고 넘치는데 여러 나라들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예루살렘도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아주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를 대적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강성한 힘을 가졌기에 충분히 그렇게 말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그처럼 강성하게 된 것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힘에 기대어 교만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것도 모두 내 손이 했다고 자랑합니다. 또한 내가 예루살렘도 정복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교만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은 교만한 아수르 왕과 그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실례로 이사야 37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셨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기 고국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강함을 강성함을 자랑했던 아수르는 순식간에 국력이 쇠약해져갔고 얼마 가지 못해 바벨론을 위해 너무나 허무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따라 겸손히 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자랑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20절에서 23절에는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회개운동에 대해 예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이어 24절에서 27절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분을 그치시고 이제 반대로 유다에 대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아수를 멸하시고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4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아수르로 인해 유다가 멸망의 위기에 처할 것이지만 교만한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멸망케 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히스기야 때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의 목적은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닌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불의한 아수르를 사용하셨지만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며 징계를 받은 남유다에는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장차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